네, 오늘은 아담의 침묵 두 번째로 침묵을 깨고 영적 아비로 거듭나라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억하고 침묵을 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아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 때 침묵하는 잘못을 저지른다면 삶의 모든 분야가 혼돈과 무질서 속으로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통하여 아버지로 또한 남편으로 사회의 일원으로 또 교회의 일원으로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많은 이야기를 전하고 전하는 경건한 남자 영적 아버지 그리스도를 닮은 멘토들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지난 시간에 설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장 사랑하는 아내든지 자녀라도 타협하지 말고 방관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버지 하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마 모두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같은 형제라도 같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도 아버지처럼 살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보다는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더 많은 지배적인 걸 갖고 있어요. 저도 남동생이 둘이 있는데 딸이 바라보는 아버지와 아들이 바라보는 아버지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좀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다고는 생각했지만 우리 두 남동생처럼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까지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두 동생들은 아버지가 너무 답답하니까 융통성도 없으니까 조금 하면은 집도 좀 좋은 데로 옮길 수 있는데 꼭 그것을 팔아갖고 팔은 돈으로 또 사야 되고 하는 그런 고지식한 것들이 그래서 조금 더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왜 우리 아버지는 돈을 못 벌을까? 난 저렇게. 어쨌든 아들들이 우리 아버지보다는 잘 사니까 아마 성공들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자신도 아버지같이 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아버지같이 되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저도 이 질문에 대해서 나의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이렇고 저렇고 이런 얘기는 쭉 늘어났는데 진지하게 나는 아버지에게 어떤 딸이었는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나는 모든 것이 바람직한 딸처럼 아버지에게는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나에게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 그러니까 그 어떤 아버지의 기준은 내 기준에 맞춘 그런 아버지를 바라고 있었던. 그러니까 뭐 내 기준에 맞는 아버지가 어디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아버지는 이렇고 저렇고 했던 얘기인데 지금 이제 내가 이 나이가 되고 또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지 한 10년이 이제 넘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는 우리 아버지는 어쨌든 예수 안에서 나를 키우진 않았지만은 내가 세상적으로 반듯하게 살아가는 데는 본을 보여주신 분이었고 또 답답할 정도였지만 그 답답함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이 필요로 채워지지 않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내 생활에서 필요로 모든 것이 채워졌기 때문에 아버지께는 감사하지만은 지금 나이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참 외로웠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그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기를 남자다운 남자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아버지다운 아버지로서의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삶 속에서 주어진 여러 가지 위치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생명의 선물로 주신 자녀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버지가 돼서 자녀에게 본이 되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줘서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안에 거하는 남자가 가장 남자로서 훌륭한 남자고 남자다운 남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 모두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지만 완전한 아버지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온전하신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이심을 기억하고 그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데 여러분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침묵을 깨고 영적 아버지로 거듭나라는 제목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런 설교는 조금 저한테는 좀 어려워요.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 뒤에 PPT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가 하영이한테 이거 보내면서도 하영이가 이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PPT가 없어서 그랬더니 정말 이상하게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까? 라는 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교리적인 거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아버지는 하부는 우리보다 앞서 걸어가며 우리에게 가능한 길을 알려주면서 따라오라고 부르는 남자이며 형제는 동료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형제 여러분께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진 여러분 이 형제는 여러분이 함께 가면 동료나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아버지와 형제가 있어도 어느 순간 내게는 아버지도 없고 형제도 없다는 현실에 눈을 뜨게 될 때가 있습니다. 홀로 남겨진 것 같은 막막한 상황에서 생긴 절망이나 좌절과 두려움이 하나님께로 이끄는 우리가 축복의 계기가 돼서 아버지도 형제도 없다는 경험을 한 자신이 어느덧 다른 사람의 아버지여 형제가 되는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은 단지 우리에게 임한 축복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똑같은 축복을 다른 사람의 여러분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은 축복을 많이 받으시고 받은 많은 축복을 반드시 나누시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남자들이 어둠 속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명의 언어로 다른 사람에게 말할 의지가 있다면 여러분 여기 생명의 언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을 하고 살지만은 정말 우리 하는 말 중에 생명의 말이 얼마나 있나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 생명의 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것. 다른 사람의 길을 올려주고 용기를 주고 하는 그런 생명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명의 언어로 다른 사람에게 말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역할을 훌륭히 해내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나서 성인기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아버지며 경건한 인생의 멘토 밑에서 형제들과 나란히 우리 본향을 향해서 걷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세상에 문화나 인종이나 지역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아버지로서 남자들의 고민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마 일반적일 거예요. 다 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걱정거리는 그리스도의 가정이나 다른 가정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다른 점이 있다면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방법이 다를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걱정이 일반적으로 뭐냐? 어느 날 아들이 성적이 떨어졌다고 노티스가 와요. 그럼 드는 생각이 그럴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내가 모르는 무슨 일들이 우리 아들에게 혹시 일어나는 게 아닐까? 이 아들이 게으른 거 아닐까? 이거 훈육이 덜 된 걸까? 정신을 못 차린 걸까? 반항기인가? 아니면 좀 늦된 건가? 다른 애들보다. 그럼 이 애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지? 미래는 뭘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이 막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근데 딸도 있어요. 근데 요즘 딸이 10대가 되더니 그냥 외모가 중요하다고 그냥 외모에만 신경을 쓰고 뭐 난리가 났으면 어떻게 말릴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딸 바보 아빠였는데 더 이상 그 딸 바보 아빠가 이제 그 딸에게는 맥히지가 않습니다. 응? 그래서 그런 걱정을 하는데 옆에 보니까 아내는 쿨쿨 잠만 자고 있다며 잘 자고 있어. 도대체 이 여자는 내 마음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가까이 누워있는데 왜 이렇게 멀리 있는 사람처럼 느껴질까. 또 이런 생각이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야. 걱정의 또꼬리를 뭡니다. 아, 내 통장에 돈은 얼마나 있는 거. 이제 얘네들이 이제 대학 가면 이제 대학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빠듯한 예산 가운데 그냥 집도 들어가는 돈은 많고 예산은 많은데 크든 일든 언제 돈 드는 일이 생긴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이 직장을 생각해 보니까 그 마스터 디그리는 하나 있지만 이 자리를 지키는데 도움은 됐지만 앞으로 내가 20년 동안 더 돈은 더 벌어야 될 텐데 이 책상에 그냥 앉아 있을 수 있을까? 내가 이거 해낼 수 있을까? 뭐 생기지도 않은 일이지만 앞으로 20년 후 30년 후에 이 것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한밤을 새우게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일은 지금 나만 겪는 것일까? 여러분들은 아직 이런 걱정이 안 들어갔겠지만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통과해야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나의 아버지도 똑같은 일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때 김 목사님이 그때 파산은 몇 번 했다 그랬나요? 아니면 뭘 몇 번 했다 그랬나요? 뭐, 그랬더니 슈플러 목사님도 몇 번 했다. 그게 파산이었는지 뭐 뭘 다 잊어버렸다고. 세 번 거지됐다 그랬더니 슈플러 목사님도 자기도 세 번 거지됐다 그래서 둘이서 굉장히 그 기뻐하면서 그 뭔가 통하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세 번 거지되는 일이 그렇게 쉽습니까? 한 번 거지되는 것도 어려운데. 근데 그때는 아마 나만 그러는가 했더니 얘기해봤더니 이 두 사람이 나도 세 번 거지됐다고 둘이서 막 좋아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 나만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거에서 위로받으면서 어떤 그런 거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길을 걷고 이겨낸 모델이 있다면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이런 모델이 되어주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자녀로서 기억되는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될까요?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꿋꿋한 모습?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주겠다. 그렇게 부지런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 이런 긍정적인 모습이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겪고 있다면 당사자에게는 오히려 부담감이 될 수도.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책임감 있고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아는 반대로 매일 화내고 짜증내고 불안해하던 모습? 이런 아버지의 모습?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때 기억되는 아버지의 모습은 아버지의 눈물과 기도하는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도하던 모습이 자녀의 마음속에 떠나지 않아야 되는 거야. 어머니의 기도하던 모습이 떠나지 않아야 되는 거야. 내가 자고 있을 때, 내가 아팠을 때, 내 이마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던 어머니의 기도가 어렸을 때였지만 자녀들은 커가면서 그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그 기억이 난다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기도하시던 하나님 아버지, 지금 당장 우리의 눈에는 길이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던 그 아버지의 기도 내용이 자녀에게는 기억이 나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유산입니다. 다른 거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아버지도 이럴 때가 있었지 라고 그래 우리 아버지도 견뎌내셨다. 그렇지만 늘 행복하거나 씩씩하진 않았어도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은 항상 진지했고 열정을 식지 않았음을 기억할 때 자녀는 실망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주님 안에서 일어나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들을 모든 자녀들이 다 긍정적으로 바라보진 않아요. 그 당시에는 아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기도만 하면 최고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도해서 뭐 우리가 지금 밥 먹을 수 있나? 기도하고 해결이 되나? 답답해. 나 하나님 안 믿어.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 이제 자녀들이 커서 했을 때 나중에는 그 길이 옳은 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반드시 그때만 아니더라도 이들이 커서 그런 날이 온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아버지는 여자가 산고회를 통해 아들을 낳듯이 남자는 경건한 아들을 낳고자 여러분 영적 씨름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사장에 있는 말씀에 갈라디아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교회가 분리되고 혼란스럽게 된 상황에서 쓴 편지의 일부예요. 처음에 복음을 전했을 때 갈라디아의 교회는 바울이 필요하다고 하면 자신의 눈이라도 빼줄 수 있을 것을 망설이지 않을 정도였는데 다른 복음을 듣고 변하면서 그들에게 잘못되었다고 바울이 말하자 이거 뭐냐? 바울이 침묵을 깬 것입니다.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더니 눈이라도 빼줄 것 같은 그런 관계의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갈라디아 사정에 원수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묵을 깨는 일이 항상 내 자신에게 이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황을 황당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여러분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침묵을 선택하는 이유가 이런 것이 아닐까. 이거 해봤자 시끄럽고 복잡해지는데 뭐 그렇게 영화롭게 하겠다고 그렇게 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에이 이래서 침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뭐냐? 내가 죽으면 죽었지 니네들에게서 이것을 반드시 해산의 고통을 얻고서도 바르게 해놓겠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한 아버지의 마음이며 자세인 것입니다. 또한 경건한 아버지는 자신이 자녀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남자예요. 즉, 경건한 아버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수, 내가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복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이런 거를 전할 수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벅찬 기쁨도 생각하면서 참 겸손해질 수 있는 동시에 자신이 입힐 수 있는 해도 생각, 나는 이런 나쁜 건 내가 참 혹시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두려움보다는 벅찬 기쁨이 더 강하게 느껴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건한 아버지는 늘 성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성자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님께 순종한다는 최고의 소명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기도를 나누는 것입니다. 부모의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의 문화와 관습들은 대부분 애들에게는 얘기하지 말아야지 걱정할 거니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부분에서 나눠야 될 부분들은 여러분 나누고 어떤 그 경계선을 가지고 아이들도 그들과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하고 자녀하고 같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목적은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의 뜻대로 다 이루어집니까?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모임과 기도의 목적은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 대로 의지하면서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아버지는 아들 앞에서 선한 길을 걷으며 아들에게 뭐냐 너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길이라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삶이며 경건한 아버지는 믿음의 남자입니다. 아들에게 보이기 위한 위세나 과세가 필요하지 않아요. 꼭 경건한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라서 항상 승리하는 모습만 보여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지만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자녀의 입에서 나오면 그거는 경건한 아버지. 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자녀를 통해서 나오면 그건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아버지는 이야기꾼이어야 돼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현실로 이루어진 꿈들,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기도했거나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 무산되었던 것, 그냥 허망하게 무너졌던 것,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따라 신실하게 사는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자신의 삶에 머무른 하나님의 손길, 인생이 한없이 고달퍼 보이던 순간들, 이런 것들을 자녀가 커가는 그 단계 순간에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이냐는 그 얘기는 꼭 해주세요. 하나님이 없었으면 넌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었다. 왜? 엄마 아빠가 결혼을 못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아주 귀가 닳고 닳도록 얘기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후배는 길을 가는 선배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자신의 모든 고민이 누군가가 겪은 것임을 깨닫고 나만 겪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고민과 이런 것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사람네들이 하는 얘기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건 나만 겪은 줄 알았어요. 근데 나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따르는 사람들은 할 수 있다. 그도 했다. 그를 보라. 그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겪었다. 똑같은 두려움과 아픔과 실패를 견뎌냈다. 그는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 그는 해냈다. 나도 해낼 수 있다라고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아들도 모두 다 할 수 있다고 외칠 수 있는 원천적인 힘은 어디서 올까요? 진짜 아버지가 해냈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보고 사랑하니까 아버지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원천의 힘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53장 4절 첫 부분과 5절 뒷부분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겪는 모든 교통과 슬픔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고난 대신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평화와 나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경건한 아버지는 가끔씩 아들을 돌아보면서 너는 혼자가 아니다 라는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경건한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거의 30년이라는 거리를 두고 지금 뒤따라가고 있음을 알면서 선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찬호하고 아빠하고 거의 한 30년의 그 거리를 두고 찬호가 아빠를 지금 뒤를 따라가고 걸어가 있던. 우리가 하는 것을 다 보고 따르고 하고 있다는 증거는 지금 제가 비록 두 살 반이지만 수두룩합니다. 제가 우리를 따라하고 있다는 것은. 그래서 아들은 뒤에서 아버지를 보면서 굳이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아들은 할 수 있다는 메시지보다 더 듣기를 원하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너는 혼자가 아니다. 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그런.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아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상관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스스로 선택할 권리와 책임을 존중하면서 권리와 책임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해주는 것이 아들과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항상 아들의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럴 때 어떤 때 문득 성령님께서 아들에게 생각나는 일이 있으면 아들에게 전화해서 아들 오늘 아빠가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지만 아빠가 뭐 기도해 줄 거 없어? 이런 내용. 근데 여러분 우리 세대 여러분의 부모 세대도 여러분도 지금 마찬가지고 아버지하고 전화통화나 생각하면 대화가 뭐 있습니까? 잘 있나? 네. 건강하세요? 그럼 맨날 대화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이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어려서부터 이런 대화에 끌고 작은 일에다 같이 얘기했을 때 수많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대부분들은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이게 쑥스럽게 생각되더라도 반드시 여러분 훈련하고 실행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자녀들이 커가면서 부모와 대화하는 내용이 없어지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어려움을 아버지한테 말하면 왜 자녀가 아버지나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안 할까요? 얘기해봤자 알지도 못하는데 이해하지도 못해 이러기 때문에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아들들은 어두운 앞길을 그런 얘기를 하고 어려움을 나누면서 더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미 우리 아버지는 그것을 통과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얘기를 듣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대로 따라가리라 하는 것이 마음에 생기는 것입니다. 또 경건한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계속 그분을 향해 아버지는 자기 길을 가르면서 아들아 난 너를 믿는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엄마들이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실패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돌볼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으면서도 아들이 하는 일에 신뢰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염려되고 걱정이 돼서 앞서서 일일이 간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아들의 일에 지나치게 관여해서 어떨 때는 과도한 도움을 주거나 혹은 그 과도한 도움에서 돌아오는 것이 없으니까 뭐냐? 낙심하고 어떨 때는 냉소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분노에 빠지게 된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경건한 아버지는 아들이 자기 손보다 더 능하신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데 이거를 하나님께 넘겨드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고 여러분 성숙되어 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이 일을 안 하면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서 아들을 위해서 한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일에 방해꾼이 된 중심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한다는 부모가 방해꾼이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지연시키거나 망치는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이 일을 참 잘하셨어요. 저를 미국 땅에 여기다 놓고 나를 데리러 왔다가 막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이 네 손에 있는 게 안전하겠느냐, 내 손에 있는 게 안전하겠느냐. 그 질문에 기브업하고 그냥 날 두고 갔잖아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날 데리고 갔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조바심 내는 아버지들은, 이건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이 어떻게든 넌 삶이 망쳐질 거라는 예감을 전달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너 그렇게 하면 결과는 뻔해. 너 그렇게 해서 뭐가 될래? 답답하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쉴줄 아는 아버지는 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선택에 따를 책임을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은 네가 아무리 그래도 이 천지를 움직이셔라도 너를 순종의 길로 돌아오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니 그분 앞에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전율이 느껴집니까? 뒷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셨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끌고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넌할수 있다. 넌 혼자가 아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이런 메시지를 자신이 바라는 것만큼 분명히 또는 꾸준히 듣는 남자들은 거의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들도 이 소리를 그렇게 꾸준히 듣고 살아온 분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건한 아버지들도 여러분들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아버지에게 완벽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슬픈 사실은 대다수의 남자들에게 육신의 아버지는 있어도 경건한 아버지를 가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경건한 아버지가 없다고 해서 나는 경건한 아버지가 되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약에 경건한 아버지를 못 갖고 있다고 할지라면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아버지가 될수 없다라고 할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모 세대는 못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아버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을 주는 힘으로 여러분은 순종 가운데 자라면서 경건한 아버지가 되는 것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귀를 기울이시고 몸을 구부려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 모든 한숨까지, 모든 외침을 들어주시는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엉성해 보이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분을 따를 것을 확신하시고 이 세상의 복음 전도를 12명에게 맡기시고 그냥 하늘로 가버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믿어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할수 있다. 왜? 아버지가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실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될 그날까지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수 있다. 혼자가 아니다. 너는, 나는 너를 믿는다. 라는 삶을 통해서 말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도 뒤에 걸어오는 차세대 남자들에게 조용히 선한 메시지를 들어주는 그 남자들 중에 하나가 되기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남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대가를 따져보면 엄청납니다. 그러나 특권을 귀히 여기고 기쁨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 영적 아버지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보다 더 귀한 소명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웃 어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의 핵심 목표는 우리가 원하는 삶으로 복을 주시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우호적인 환경을, 문화를 변화시키신다는 개념입니다. 이건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은 우리들의 기도와 활동과 연합된 영향력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경건한 사회를 가져온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이러한 개념은 우리를 하나님의 참된 소망과 갈라놓을 순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변해야 될 것은 우리 개인의 삶과 기독교 공동체. 우리는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의 우리의 개인과 교회가 변화를 받아야지 세상이 변하든 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게 되지 이것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찾아올 때도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법, 고통이 완화되지 않을 때도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 이것이 기도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리예요. 여러분 앞으로 자녀들에게 문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는 어디로부터 온다? 부모로부터 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어려움이나 문제가 겪을 때 보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먼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자녀의 문제는 풀어지게 돼 있는 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원리고 제가 오랜 경험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그 엄마들이 가진 자녀의 문제를 했던 것이 전부 다 그런 겁니다. 맨 처음에는 자녀에게 열중을 해요. 뭐 자녀가 이렇게 되고 뭐 한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나님 우리 애가 이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막 기도하는데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결국은 그 문제는 어디서 오느냐? 아버지와 엄마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부모와 아버지와 엄마가 변화되는 그 순간 자녀는 어느 순간이든지 돌아오면서 자녀에게 변화가 생긴다는 것은 제가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개런티하고 줄 수 있는 여러분의 팁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문제가 없는 자녀가 없어요.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어떤 일이 생길 때 여러분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 잊어버리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사람이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경건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단지 죄를 피하는 건 내지 문제를 해결해서 승리라 부를 만한 어떤 즐거운 기분으로 되살리라는 것 정의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삶의 질을 소유하고 드러내며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알고 싶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경건한 남녀.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이나 어디서 갔을 때 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좀 굉장히 한번 어떤 하나님인가 예수를 저렇게 믿는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 김 목사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서 결국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책에서 그거를 보고 경건한 사람이라는 걸 찾아보면서 예수께로 돌아오는 어쨌든 그런 사람이 없으면 책이라도 읽어서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성숙의 길을 여러분이 깨우치고 지금부터라도 성령님이 여러분 내면에 심어두신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을 올바로 반응하면 여러분이 앞으로 30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부모들과 경건한 형제 자매들이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앞으로 30년 후에 교회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꼭 목사를 중심으로 한 어떤 그 기독교 공동체보다도 이렇게 만들어 가고 외부인들을 돌보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런 가정과 직장과 이런 데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어떤 그런 공동체, 그래서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끝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녀를 가졌고 또 자녀가 자라가고 있고 또 이제 자녀가 곧 태어날 거고 하면 여러분에게 가장 큰 과제는 어떠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떠한 부모가 되는 것은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할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아버지보다는 경건한 아버지가 되기를 정말 부탁을 합니다. 그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그 무엇을 다 해주기보다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이고 좋은 환경을 주고 좋은 학교를 보내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친구를 만나 좋은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경건함을 통해서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것을 그들에게 주는 아버지가 되시기를 정말 부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곳에 살도록 이 땅에 보내셨지만은 우리가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정에 하나님의 경건한 남자로서 경건한 남편으로서 경건한 아버지로서 그 책임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